고린도후서 37번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가 화목의 두 번째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의가 됨.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몇 가지 중점들, 변형된 몸 갖기를 갈망함,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함, 주님을 향하여 삶, 새 창조가 됨을 다루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새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 창조는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새 창조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믿는 이들은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새 창조인 것은 육의 옛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닌 거룩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보라는 말은 새 창조의 놀라운 변화를 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역.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화목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허물을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간청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이름으로는 앞에 있는 구절들과 20절을 이어주는 연결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처럼 간청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표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신은 그의 정부를 대표하기 위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화목의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을 대표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5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문장은 특이합니다. 우리는 사신들이라고 말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며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이며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도들은 모두 하나이다. 새 언약의 사역은 사역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역자들이 하나된 사역입니다. 2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강하며 강조적입니다. 그는 우리는 사신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였습니다. 화목의 두 단계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한 2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들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는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과 완전히 화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화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교통안으로 부르신 자들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분과 절반 정도만 화목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화목한 뒤에 여전히 육 안에서 겉사람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갈라놓는 육의 휘장과 전형적인 사람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이 아닌 장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휘장과 일치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성소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성소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지는 않았습니다. 19절에서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며 20절에서는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는 데 두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에게 심판을 돌리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이 육으로부터 하나님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 인격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측면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끝나기 위한 죄가 되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두 방면의 죽음에 의해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화목의 두 단계는 장막의 두 휘장으로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막이라고 불립니다. 죄인은 속지 않은 피의 화목을 통해 이 막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의 첫 단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여전히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그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찢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첫 번째 휘장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기 위해 이미 찢어진 두 번째 휘장을 지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목표는 그들이 영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때 그는 먼저 속죄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제단에 가야 합니다. 죄들의 사함을 체험한 후 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첫 단계이며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상황이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죄로서 죽으심과 우리의 죄들을 씻기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분께 되돌려지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분께 돌아왔으며 그분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단지 부분적으로 절반 정도밖에는 화목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목. 비록 고린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절반 정도 화목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 안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혼과 겉사람과 전연적인 존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육의 휘장과 전연적인 사람의 휘장은 여전히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연적인 존재가 갈라놓는 휘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화목의 두 번째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육체의 휘장을 조각내고 전형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겉사람이 소모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은 갈라놓는 육체의 휘장을 쪼개므로 고린도의 믿는 이들로 하여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은 성소 안에서 발견되지만 하나님 자신은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성소 안에는 그 영의 축복들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화목해야 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기 위해 화목의 두 번째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육과 천연적인 사람과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되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5장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며 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의 영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상태와 조건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상태 안에 있었습니다. 의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태를 의롭다고 하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상태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의의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한편으로 우리는 의로운 상태 안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생활에 관계된 어떤 것들은 여전히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죄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의롭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과 자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어떤 구원받지 못한 부부가 있다 합시다. 그들은 서로 함께하기가 어렵고 종종 다툽니다. 때로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논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그의 아내를 감동시킵니다. 결국 그녀도 구원받아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남편처럼 그녀 역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부는 성경이 의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의 형제인 그 사람은 매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은 성품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전적으로 우리 존재, 즉 우리가 조성된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는 매우 유별나며 다른 사람들과 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툽니다. 남편은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이처럼 유별난데 어떻게 그들 부부가 함께 평화로이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이전식으로 싸우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서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때 서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화목과 완전하지 않은 의의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와 자매가 더 깊은 화목의 필요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남편은 그의 기질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의 아내는 자신의 유별남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천연적인 생명을 정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누리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그럴 때 남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내는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부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들을 봅니다. 새 창조와 완전한 화목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주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의의를 말하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초합니다. 의의가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되돌려지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머리 아래 통일될 것이며 좋은 순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고 무질서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의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살피사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태에 일치된다면 당신은 새 창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에는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는 데는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부족한 이유는 당신이 고치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나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고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지 부분적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십자가가 더 역사하므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고치를 소모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늦어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대적 사탄에게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의이고 잘못되거나 결점이 없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고 자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이며 이는 새 언약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됨. 새 언약의 사역과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은 첫째로는 개개인들 안에서, 둘째로는 교회 안에서, 셋째로는 천년왕국 안에서 의의 상태를 산출할 것입니다. 왕국이 올 때 이 땅에는 의의가 있게 될 것이며 그때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왕국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왕국의 의의를 오늘날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미리 맛봅니다. 때로 어떤 지방 교회의 상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또한 현재 우리 가정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경우 나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가정에서 그릇된 상태가 없고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며 하나님에 의해 바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가족은 의의 가족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열매는 이러한 의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3, 4, 5장은 모두 새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바울의 말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6.25 예창조인 그들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화목의 처음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즉 우리의 육과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끝냄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의의가 됩니다. 죄와 육과 겉사람.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사실상 육과 동의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육은 동의어입니다. 더욱이 육은 우리의 겉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죄의 총체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이 되신 것은 그의 존재가 죄가 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을 때 그분은 이러한 육도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 즉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와 겉사람을 십자가로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4장에서 겉사람을 말하고 5장에서는 죄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육이며 육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육과 죄는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 육이 되셨습니다. 즉 그분은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과 겉사람과 육과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못 박으셨습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죄와 육과 겉사람을 정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를 정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의요 부활이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와 같은 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결과요 궁극적인 완성이며 또한 새언약의 사역이 산출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새언약의 사역과 새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이 장들의 결론은 곧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당신의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의의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입니까?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입니까? 우리는 새언약의 사역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나님의 의의로 만들려는 목표를 향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왕국이 도래할 때 하나님의 의의는 이 땅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국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이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의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결과이며 완성입니다.